베드로전서 26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 8.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됨.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에는 믿는 이들이 고난에 대하여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 안에서 고난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너희 스스로를 무장하라. 이는 육신 안에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무장하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전투 생활임을 암시합니다. 이 책의 한 가지 주된 목적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고난 가운데서 품었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된 기능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셨던 그 방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새롭게 된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존재의 가장 강한 부분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의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조종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생각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므로 말씀 전파는 사람의 사고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한 가지 목표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종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생활은 다른 방향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실행하는 것을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4장 1절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고와 관념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한 우리는 그분의 축복 아래 있게 되며 어떤 면에서도 고난받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고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사랑하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 가운데 그분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에는 내내 아무런 축복이 없었으며 단지 고난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가정, 상류층에 들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그 가정은 다윗의 후손이었으므로 왕족의 혈통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왕족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가정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멸시받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미국에서 비교적 가난한 주들 중에 하나, 즉 부유하고 많은 인구를 가진 다른 주들과는 비길 수 없는 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30여 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시작에 그분은 구유 안에 놓이셨고 그분의 인생의 끝에 그분은 십자가에 놓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까? 그분은 고난에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이름이 없었으며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사셨던 방식입니다. 그분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라는 관념은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정신상태,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의 천연적인 정신상태와는 대조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념에 의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좋은 직장과 멋진 집을 얻고 뛰어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잘 교육받은 부유한 전문가들이 될 것을 기대할런지 모릅니다. 성공하고 부유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께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얻은 것은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보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이러한 관념은 이 서신에 있는 베드로의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반대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으로 인해, 우리의 재정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로 인해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형제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을 놀라 달아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베드로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떤 종류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반역적인 시대에 왜곡되고 사악한 세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반역적이고 세대가 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유행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관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의 유행이나 조류에 절대적으로 반대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려 하지만 이것은 이 타락된 세상 유행을 전적으로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다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장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전투하는 데 필요한 무기요, 갑주의 한 부분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난이 나의 운명의 일부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것을 정하셨습니다. 고난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도록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인 축복을 받도록 정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고난당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알 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동일한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할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릇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고난당함과 죄를 그침. 4장 1절에서 베드로는 육신 안에서 고난당한 자들이 죄를 그쳤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쾌락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열을 가하고 고난은 그것들을 식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우리가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응하며 죄된 행실에서 방탕의 범람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대부분 핍박에서 오는 그러한 고난은 그분의 통치하시는 다루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육신 안에서 심판받고 처리받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청명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성취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정욕을 매우 많이 제한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누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들의 정욕을 발산하여 그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이나 핍박이나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은 정욕에 빠지는 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이 정욕의 죄들을 범한다는 것은 두루 아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막대한 부가 있어 일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은 자신이 정욕을 행하는 데 시간을 소비할 것입니다. 당신은 쾌락을 찾아 세상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생활에 필요에 드는 돈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재정적으로 제한하실지 모릅니다. 당신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장시간 일해야 합니다. 당신이 노동한 결과 당신은 자신이 정욕에 빠질 시간도 에너지도 갖지 못합니다. 정욕의 쾌락을 찾고자 하는 욕심까지도 당신의 가난에 의해 죽인 바 됩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부유하여 과시할 만한 호화로운 차를 몬다면 즉시 당신의 마음에는 정욕이 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혹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마귀는 부를 이용하여 정욕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 안에서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에게서 죄를 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 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더 이상 조상의 유전한 헛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거룩하고 뛰어난 행실, 곧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정결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함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 부유할 때 정욕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분깃을 배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의 정욕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주님, 당신의 주권으로 제가 당신의 뜻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고난들을 배당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들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들을 어떻게 배당하셔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남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내들에게 얼마만큼의 존경을 배당하도록 명하신다면 분명히 그분 자신은 또한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배당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 적게도 너무 많이도 배당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배당은 알맞은 크기일 것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최근 저는 주님 안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직장을 잃었고 몹시 침체되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형제는 이런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배당되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제가 직장을 잃은 것은 인플레와 불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외관상으로 이 형제는 경제 때문에 그의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그에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직하는 것까지도 주님으로부터 배당된 어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오는 반대조차도 우리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당하신 고난일 수 있습니다. 헛된 행실의 묘사. 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불법적인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갈망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추가역으로 여기서 갈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목적, 의지로서 그것은 의도, 기호이며 따라서 갈망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헛된 행실에 관련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표현은 서로 다른 방면들에서의 방종을 뜻합니다. 음란은 성의 방종을 의미하며 정욕은 또 다른 종류들의 방종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정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서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장식에 대한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종류의 정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빠집니다. 술 취함이란 말은 술을 마시는 일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방탕은 나쁜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탕은 무절제하게 고함 지르는 것과 떠들어대는 것을 포함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3절에서 연락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술 마시는 데 있어서 서로 능가하려고 애쓸 때 그들은 연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더 많이 마실 수 있는지를 경쟁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3절에서 사용한 말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 사회의 타락상을 묘사합니다. 로마 제국은 외국의 군대들에 의해서 패배당했을 뿐 아니라 그 자체 내부의 부패로 인해 패배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알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염려합니다. 이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력하지만 많은 내부의 부패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의 활동을 주시해 보십시오. 그 주의 첫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비어있는 날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과 연락에 빠지는 데 이용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행실에 대한 묘사입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우상 숭배. 3절에서 베드로는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또한 불법적인 우상 숭배를 포함하여 말합니다. 정욕을 행하는 것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우상 숭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현대의 과학적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우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정욕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우상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우상 숭배를 말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흠정역과 미국 표준역은 불법적이란 말 대신 혐오스러운이란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다비는 신성하지 않은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회복역에서 우리는 불법적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 번역에 사용된 무법한이란 형용사가 아마 훨씬 좋은 번역일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연구한 후 나는 무법한이 불법적인보다 더 좋은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우상숭배는 항상 사람을 무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숭배를 실행하는 사람은 무법적이 될 것입니다. 그는 전혀 무절제하게 어떤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3절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말이 무법함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상숭배가 사람을 무법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불법적이라는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숭배가 사람을 단속이나 제한이 없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종류의 법에도 통제받음이 없이 살게 합니다. 중국에서 나는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방종한 우상 숭배자들을 보았습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함. 4절에서 베드로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계속합니다. 이상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케니조입니다. 그것은 주인과 손님같이 낯설고 조화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대접하다, 투숙하다, 이상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정욕으로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이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고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보통입니다. 그러나 정욕에 빠지는 것에 함께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합니다. 그것은 낯선 것이며 그들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놀라고 경악합니다. 추가적으로 함께 다름질하는 것은 한때 흥청거리는 사람들처럼 때를 지어 마구 달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망령된 행실로 이방인들의 뜻을 좇아 사람들의 정욕으로 육신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극한 방탕은 헬라어로 아나쿠시스이며 밀려나오는 것, 흘러나오는 것, 즉 홍수를 뜻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흘러들어오면 그 안에 사람이 잠기는 홍수처럼 정욕에 흠뻑 빠지는 것, 즉 지나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극한 방탕에 그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3절에 나열된 모든 방종들은 홍수에 비유됩니다. 이 홍수는 흐름, 유행입니다. 주말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흐름을 따라 그들의 정욕에 빠집니다. 그들은 우리 믿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 그 극한 방종에 다름질하려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외국인들 또는 다른 나라의 시민들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미국에 살면서 외국에서 온 몇몇 손님들을 영접한다면 그들에게는 당신이 낯설고 당신에게는 그들이 낯설 것입니다. 둘 다 외국인들과 함께 있다는 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방탕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않는 것도 원칙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고 낯설며 조화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장 동료들은 당신이 주말을 세상 오락에 빠지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 그들 중 더러는 당신의 주말 계획에 대해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에 빠지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열심히 재촉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말 내내 교회 집회에 열중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어떤 주말에 당신은 특별 집회에 참석하려고 도시를 빠져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이 주말에 그런 것들을 하려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당신에게 당신은 어디서 왔소? 다른 혹성에서 왔소? 당신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요. 당신은 외국인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상히 여겨 라는 말 대신 흠정역은 여기 헬라어를 놀라다로 번역합니다. 다른 번역들은 아연실색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번역들은 원래의 의미에서 너무 동떨어지므로 우리는 이러한 번역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복력에 있는 대로 추거역을 이용하여 이상히 여겨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육신의 방종에 참여하는 데 관심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관심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흐름, 이 왜곡되고 사악한 세대의 행실은 방종과 방탕의 조류를 좇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흐름을 좇아 다름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4절의 방탕이란 말 또한 지나친 방종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먹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마셔야 하지만 너무 많이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한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잦은 병을 위하여 약간의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로 약간의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 외에 극단으로 흘러 지나치게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극단으로 흐를 때 그것은 방종이요 무절제이며 방탕입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방탕이라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쇼핑하는 것,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와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에도 방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정욕에 빠져 극한 방탕을 줬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비방받는 믿는 이들. 불신자들이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있을 때 그들은 믿는 이들을 비방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를 악평하고 우리를 악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믿는 이들은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이상히 여김을 받았으며 부당하게 비방받았고 온갖 형태의 죄로 고소당했습니다. 4절에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믿는 이들에게 가해집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우리의 이웃에게서 불신자들의 비방을 체험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친척들에게서조차 비방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는 자들은 믿는 이들을 비방할 것입니다.